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42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2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아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아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2장의 주된 화자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은 민망할 정도로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왕은 세워졌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 책망했으면 모를까? 이미 왕이 세워졌고 그것도 왕의 위임식 그 상황에서 왕과 백성이 다 있는데 왕을 요구했던 백성을 책망하는 것은 사실 드러난 사태만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자세히 생각해보면 들 수 있습니다. 자식의 결혼을 반대하다가도 막상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결혼식을 올리면 부모가 축하해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결혼식 당일에 자식에게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의 책망은 굳이 빗대어 표현하자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자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 그런 부모의 모습과 흡사해 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왕의 위임식 장면이라고 했죠. 이제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교체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위임식에 왕과 그리고 백성 그리고 이제 전임 지도자인 사무엘이 함께 서 있습니다. 응당 기쁨과 축하가 가득해야 될 이 자리에 전임자인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하게 강하게 책망을 하죠. 12장 17절 말씀 사무엘의 책망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아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너희가 큰 죄를 저질렀다. 굉장히 크다라고 이 한 마디에 사무엘의 마음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미 왕이 세워졌고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왕이 얼마나 민망할까요? 백성이 들었다라면 물론 과거에 잘못했으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민망했을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사무엘은 이 말만 하지 않고 경고의 징표로 하나님께 우레아 비를 구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아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레아 비가 내렸고 그리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책망에 이어서 이제 소리까지 났죠. 우당탕탕하는 큰 소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앞에 경고의 징표로 우레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4D로 경고하시는 그런 장면이고 겉모습만 딱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위임식의 백성을 강하게 책망하는 그리고 살벌한 징표까지 구한 사무엘은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고백입니다. 이 속에 사무엘이 어떤 존재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표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실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나실인 서약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대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무엘은 나실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1장 22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는 고백인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 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 구절에는 없지만 최근에 발견된 사본 중에 사해사본이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본을 바탕으로 이제 원본을 복원해낸 건데 가장 최근에 발견됐고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권위가 있는 사해사본, 뭐 데드시롤이라고 하는 그 사본에 보면 이 22절에 이런 문장이 덧붙여 있습니다. 내가 평생 그를 나실인으로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이 구절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이 덧붙여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문맥상 그렇게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평생 그를 나실인으로 드릴 것입니다. 이 구절을 여기에 붙여도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분명히 나실인이고요. 이 나실인은 문자적으로 풀자면 구별된 자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자, 그 자가 바로 나실인이고 사무엘은 이후에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좀 삐딱선을 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위임식에 참여한 백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럴 수 있죠. 사무엘, 당신 그렇게 옳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사십시오.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위임식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다라면 당신이 그것을 도와주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아무리 옳고 바른 이야기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처럼 그 말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제 공동체나 관계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틀린 얘기했어? 근데 그런 말 많이 하시고 또 들어보셨죠.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갑니다. 그래, 저 말 맞는 말이지. 옳은 얘기야. 하지만 감정적으로 받았을 때는 대부분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내가 틀린 얘기했어?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헉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옳은 얘기인데 그 얘기가 듣기 싫을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옳은 소리인데 사람들의 마음에 공명을 일으키지 못할까요?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12장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이 사무엘의 쓴소리를 백성들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놀라운 면인데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옳은 소리가 백성들에게 공명을 일으킨 거죠. 한번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본문 대부분의 화자는 사무엘인데 백성의 반응이 한 군데 나옵니다. 바로 그 백성의 반응이 19절입니다. 12장 19절 쭉 사무엘이 얘기하고 그 말에 백성들이 이제 반응하는 것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죠.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백성이었다면 저는 한 번쯤은 삐딱선을 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 있는 백성들은 굉장히 순종적이죠.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을 보고 얼마든지 오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가 볼 때 불순종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향해 사무엘처럼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말을 받는 상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순종을 할까요? 네, 잘못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할까요? 사실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무엘의 이 살벌해 보이는 책망 이면에는 사무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벌한 책망과 사랑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의 말 속에서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 말 속에서 사무엘의 사랑이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살벌함만 보이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말 이면에 있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4월 달에 박영성 목사님께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강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종 하시는 말씀인데 사랑의 반대는 증오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공포이다. 사랑의 반대는 공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그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392페이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때로는 책망이 있지만 그 책망에는 공포가 아닌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망을 다르게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의 책망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책망을 백성들이 공포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공포스러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최근에 그 박 목사님 신간 중에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흔들어 보기도 하고 거꾸로 쏟아보기도 하고라는 그 책이 나왔죠. 그 책에 나온 한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서구에서는 친구 같은 아빠가 대세이다. 서로가 침해할 수 없는 독립적 자윤이라는 견지에서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녀들에게 관대하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들은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정말 무섭게 야단친다. 이 두 가지, 즉 친밀함과 훈계가 어색하지 않게 공존하고 있다. 서구의 아빠들이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자녀들과 친밀하게 지내지만 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훈계하고 이 두 가지가 어색한,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친밀함과 훈계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다 아시죠? 그 사람이 쓴 판타지 소설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슬란이라고 불리는 사자가 나옵니다. 이 아슬란이라는 단어는 터키어로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루이스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설정한 그런 존재인데 그 소설에서 아슬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데 아슬란은 무섭지만 착한 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무섭지만 착하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무서우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섭지만 착한 존재가 있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종종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무섭지만 착한 분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소설을 읽으면 아슬란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품게 됩니다. 막연하게 너무 좋다. 아, 그 존재가 내 주변에도 실제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은 무섭지만 착한 분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사실은 그분이 이 땅에 실제로 있어. 그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무섭지만 착한 분이야. 이제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참 유용한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섭지만 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랬고, 그리고 사무엘 역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책 표현대로, 아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그 책 표현대로 친밀함과 훈계가 어색하지 않게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무서운 책망인 것 같지만, 그것이 다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놀랍게도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일랜드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칼을 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칼을 주면 안 된다라는 아일랜드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맥락으로 그 머질리오 엘리손이라는 해방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제 없는 항거는 공허하다. 박충희라는 분의 책에서 얻은 통찰인데 이런 뜻입니다. 정의를 외칠 때 정의에만 목을 매다 보면 대부분 살벌해지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나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정의를 외쳤는데 결국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지죠. 어떤 시적인, 어떤 미학적인 여유가 들어올 틈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다른 말로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소리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옳은 소리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머질리오 엘리손이라는 신학자의 말에 표현을 덧붙이면 축제 없는 정의, 축제 없는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옳은 소리를 멋있게 하라. 옳은 소리를 멋있게 하지 않으면 옳은 소리가 옳지 않아 보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에 살기가 들어갈 때가 언제이냐면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눈에 살기가 들어갑니다. 사랑하면 옳은 소리를 해도 그 안에 도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말씀처럼 진정한 사랑에는 공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하는 옳은 소리는 공포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0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신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잘못 찾았습니다. 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십일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지켰냐면, 보통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감사하다는 표시로 떡을 많이 돌리잖아요. 이제 그 떡 상자 안에 예를 들어서 떡이 10개 있었다고 칩시다. 그 떡 10개를 받았을 때 그 떡 중에 하나를 10분의 1로 11조로 드리시는 분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로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헌금, 그러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이러한 음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까지도 받았으면 그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서 십일조를 내는 행위보다 더 강조하는 무엇을 버렸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지적하냐면,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행동은 했지만 더 중요한 정신은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은 정의와 긍휼, 자비죠. 그리고 믿음, 신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의 표현에 따르면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맹인대인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음료수를 먹으면 음료수 안에 아주 작은 곤충이 들어갈 수 있죠. 그 죽은 곤충인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켜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시했던 11조를 하루살이로 표현하고 그들이 무시해버렸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낙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명시된 옳은 말을 하고 행동도 철저하게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공포를 조장했죠. 공포를 조장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본문인데 먼저는 1단계입니다. 죄를 인지한 자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가서 1대1로 권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공개적으로 까벌리지 말고 먼저는 1대1로 찾아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는다면 2단계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죄를 확증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면 좋겠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3단계 교회에 말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내보내라 출교하라. 이것을 보면 사실 굉장히 센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은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인데 그 앞쪽과 이제 연결이 되겠죠. 18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세상은 사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놔도 괜찮아라고 해버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한 마리조차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서 나오는 이 출교에 대한 내용은 내보냄 출교 자체에 방점이 있지 않고 출교를 통한 돌이킴에 방점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그냥 내보내라가 아니라 그 굉장히 센 지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함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참된 교회의 3대 표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성례. 그러니까 이 3대 표지가 바로 시행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봤는데 첫 번째가 성례가 시행돼야 된다입니다. 성례 안에는 세례와 성찬이겠죠. 두 번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의 시행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시행되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눈이 알고 있는 교리 문답서들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다른 것들은 이해가 돼도 세례나 성찬 그리고 말씀의 바른 선포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만 권징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교회가 강조한 이 권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하지 않죠. 관심이 없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내버려 둡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에스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마지막 10장 부분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4절인데 다 읽어보진 않고 한번 참고만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6페이지입니다. 네, 에스라 10장 18절에서 마지막 44절에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가증한 이방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하면 안 됐는데 통혼을 했고 그 통혼한 자들의 명단이 에스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명수를 쭉 세어보면 113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죄를 저질러서 그 이름이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치를 주기 위해서 이 명단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실제로 돌이킨 자들입니다. 눈물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삶을 바꾼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죄인이지만 동시에 용서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회개를 요구하고 죄인을 명시하는 것도 일반적인 재판처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돌이켜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권징을 받았지만 결국은 돌이켜서 회개한, 그래서 조금 과하게 말한다라면 자랑스러운 이들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깊고 푸른 역사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밧세바를 범한 다윗, 밧세바를 통해 구원받은 다윗,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수치스럽지만 그 수치와 가장 낮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자들은 그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 회복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이들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경이 말하는 권징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과 다른 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둘려서 결국은 공포를 조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교회 역사 내내,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교회사 내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권징은 그런 공포스러운 권징이 아닙니다. 사랑이 담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러한 권징입니다. 사무엘의 책망에도 바로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는 그 책망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훈계합니다. 그 무르도프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이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많은 책을 쓴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무르도프 지도자가 쓴 부모가 학교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경우에 울화나 조급함이 아니라 사랑이 훈계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보통 이제 울화나 우라가 치밀어서 조급해서 자식들에게 훈계를 하지만 가장 밑바탕에는 사랑이라는 동기가 작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배우겠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옳은 말을 들었을 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조롱과 분노가 담겨 있는지 직감적으로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사랑이 동기가 된 징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분노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른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옳은 소리라고 해도 차라리 침묵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옳은 소리가 사람을 잡아버리죠. 바리새인이 그랬죠.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나시린과 비슷하죠. 바리새인이라는 그 바리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리쉬라는 그런 단어인데, 구별되었다, 세퍼레이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별된 자였지만 그 구별이 옳지 않은 자들을 옳게 만드는 그런 구별로 가지 않고 옳지 않은 자들을 자신과 배타적으로 구분해버리는 그런 오름으로 그들은 사용해버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사무엘의 그 살벌해 보이는 쓴소리에는 어떤 사랑이 담겨 있었냐면, 옳지 않은 백성을 옳게 만들려는 그 사무엘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요. 그 사랑을 백성들이 읽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살벌한 책망 이면에 있는 이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도 우리는 옳지 않죠. 옳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옳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쓴소리를 하십니다. 좋은 소리만 하지 않으시죠. 책망을 하십니다. 때로는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말까지도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사랑이 담긴 그 책망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씀을 들었을 때 거룩한 충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시는 그 책망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충돌이 있는 거죠. 내면에 충돌이 있고 그 번민과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에게 옳은 소리를 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고, 만약에 그 소리를 해야 한다면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할 때 그 소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공동체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쓴소리와 징계만을 보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시는 그 징계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 하나님을 닮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른 소리를 하기 원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